이 시간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지어져가는 과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처럼 완성품 같은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깎고 다듬어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는 건축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지어져가는 교회로 만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은 공동체 밖에 있는 낯선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권한이 없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잠시 머물러 가는 사람, 그러니까 중심이 아닌 곁가지에 있는 사람,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즉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의 이 배경인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같은 대도시에서는 시민권, 출신, 직업, 언어가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여부가 법적, 정치적 권리를 좌우했고 출신과 직업은 경제적, 사회적 위상을 좌우했고 언어는 문화적, 종교적 참여 범위를 좌우했습니다. 또한 언어의 소통 능력은 그 사람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나그네는 이 도시에서는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주변인을 뜻합니다. 지금 사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출신, 직업, 언어 능력으로 사회적 위상을 판가름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회에서도 외인과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신앙의 외인과 나그네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외인과 나그네라는 말을 꺼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모두 신앙적으로 외인과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당시 사회와 교회에서는 외인인지 아닌지 나그네인지 아닌지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위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는 기준을 없애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세상의 배경, 세상의 위치,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인이라고 할지라도,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복음은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만듭니다. 평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19절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가 되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시민권을 받으면 자격은 똑같습니다. 10년 전에 시민권을 받았든지 올해 시민권을 받았든지 시민권을 가진 자의 권리는 똑같습니다. 10년 전에 시민권을 받았다고 더 추가된 혜택은 없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권리는 똑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성도든지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새 가족이든지 믿음이 성숙한 성도든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든지 모두가 똑같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집에 속한 사람, 한 가족의 식탁에 앉는 사람, 즉 가족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며 또한 가족처럼 모여서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족처럼 모인 자들이기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 의미 안에는 가족 같은 권속의 관계를 다시 세운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에 누가 왔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족이 왔다로 맞지 않는 것. 연약한 성도가 넘어질 때 왜 저러나 말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아프다라는 심정으로 품는 것. 청년과 다음 세대가 믿음이 부족해 보일 때 왜 믿음이 없나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속,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이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언급한 것처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약해지면 믿음의 뼈대가 약해지고 믿음의 뼈대가 약해지면 믿음으로 모인 교회가 흔들립니다. 세계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벽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주일에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잡는 것, 구역과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것,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교회의 모든 사역에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방향과 건물의 전체 구조를 결정하고 안정시켜주는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건물의 기초를 아무리 튼튼하게 했다고 해도 모퉁이들이 비틀어져 버리면 건물 전체가 비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방식, 우리 전통, 우리 편의, 우리 관습을 내세울 때 방향을 잃어버리고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의 도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복음으로 그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예배도, 말씀도, 전도도, 재정도, 봉사도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21절은 어떻게 교회가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건물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서 건물은 문자 그대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에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건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건물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건물을 위해 사용되는 돌과 돌이 정교하게 맞춰져 가야 합니다. 돌의 모서리를 깎고 거친 면을 다듬고 알맞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교회를 이루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모난 부분을 깎고 거친 면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로를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말, 서로의 약점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책임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정성과 최선을 다하고 말씀의 순종함이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며 삶이 거룩해지고 관계에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2절은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 전체가 기뻐하고 누군가가 실족하여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한 사람의 열심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면서 세워져 갑니다. 이때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회개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말씀의 터 위에 서야 합니다. 이 터 위에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맞추고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힘쓰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교회의 방향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맞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선 교회, 오퉁이 뜰 되시는 그리스도께 방향을 맞추는 교회, 서로가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